벌써 2018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엊그저께가 2018년 처음 시작하는 예배 같았는데 세월이 그만큼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구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것의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의 확신이 내가 투명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보다는 자꾸만 형식적인 종교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단추가 옷이 마치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결코 등한이 될 수도 없고 소홀히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명백히 우리는 인식하고 이제 2019년 밝아오는 새해는 좀 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의식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8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늘 말씀해 왔고 또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늘 언급되었지만 이 구원의 참 의미가 왜곡이 되었고 잘못 이해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구원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된 구원이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는 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부르심에 의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최대한으로 내가 선을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택하심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는 하나님의 뜻이고 50%는 내 뜻이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0%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50%가 나의 뜻이다. 나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반응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구원이 거부될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반응이고 내가 그 결정권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그분의 결정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비유는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천국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천국을 이해하고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인을 모르면 안 된다. 천국의 실체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국을 논하고 구원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같으니 여기 포도원이 뭘까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은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은 사실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원의 실체, 주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사실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천국,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갈, 마지막, 종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어서 갈 그곳,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죽어서 갈 그 천국, 천국은 그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또한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천국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보여지는 천국, 하나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까도 1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집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품꾼들을 자꾸만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집주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3절도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사람들을 자꾸만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5절에 보면 제6시,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6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짭이 사람들을 자꾸만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데 있어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 일꾼들이 자기의 그때 어떤 퀄리피케이션, 자기의 어떤 기준,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품꾼인지 우리는 몰라요. 일을 잘하는 품꾼인지 일을 못하는 품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 들여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이 품꾼이 되는 것은 일방적인 포도원 주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품꾼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품꾼은 왜 나를 택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왜 품꾼으로 삼아주지 않고 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주권적인 선택이여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났거나 내가 의로운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의 반응 때문에 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적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하나님의 뜻하심과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품꾼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폰에 들어갈 만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찾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대 뭐 아침 이른 아침에 3시에 6시에 제 11시에 이것은 사실은 지금 로마 시대 그 식민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당시에 이 시간대는 지금이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아침 뭐 예를 들어 하루 여기서 제 3시 뭐 6시 10시 뭐 이런 것이 뭐 아침 시간 9시 12시 뭐 3시 그다음에 뭐 5시 여기 10시는 5시입니다. 6시는 3시입니다. 3시는 12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오후, 그 다음에 뒤늦 late afternoon, 오후, 늦은 오후 이런 시간대, 각기 다른 시간대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이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민족, 저민족을 불러드렸습니다. 유대민족도 불렀고 또 그 나중에는 뭐 다른 열방의 뭐 이방족속도 불러줬죠?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시간대에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꾸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품꾼들을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품꾼이 누굽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포도원 이 주인이 이 품꾼을 찾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그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인생의 어떤 타이밍에서 인간들을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그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각 다른 시점에서 인생의 각기 다른 시간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나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기 다른 시대에 오래전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예전에 믿었던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각기 다른 역사의 시간대 다른 시간대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여기서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격 없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삭개오가 구원받은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여러분 이것이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도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이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그 품꾼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갖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오직 모든 포커스가,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집니다. 내 중심적인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거기에 모든 게 맞춰집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새로운 열망과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제3시에 제6시에 제11시에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7절 보면 가로되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놀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구원받고 천국 보이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은 자만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품꾼은요 바깥의 장터에서 놀고 있을 때는 인생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몰라요. 참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원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포도원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포도원 밖에 있을 때 장터에 있을 때는 엄밀히 말해서 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인생에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노는 인생입니다. 아니 제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노는 인생이에요. 노는 인생. 허송세월하는 인생입니다.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놀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참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참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그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 또는 학생들 학문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그 일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나만을 만족하는 일인가? 그로 끝난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까지 생각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온 이 포도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목적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서 장터에서 자기 마음대로 놀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시간을 허성세월하면서 놀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이 품꾼은 놀고 있었습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모릅니다. 그럴 때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의미 있는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와 구원 어떤 사랑으로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구나.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된 사건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절감하게 될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목적의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새로워집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 안에서의 삶,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 구원 안에서의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은 포도원 안에서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예수 바깥에서의 삶을 살았을 때는 구원 받지 못했을 때의 삶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에게 잘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잘 대조해 주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라고 합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 다른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위치에 있었던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는 왜 이렇게 해주셨냐? 왜 구원해 주셨냐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거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풍성한 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셔서 구원의 본보기로 삼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긍휼을 주신 것은 구원의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전에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정도까지 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목적은 나의 욕심으로 된 목적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 중심의 목적, 말씀 중심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그 목적이 나 욕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주님의 목적,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에 뜻과 부합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목적을 이루며 나의 뜻한 바를 이루려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부합된 삶을 사는 인식의 변화, 여러분 그런 인식의 변화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삯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20장에서도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을 주라 합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러면 나는 더 받겠지,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여기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받았으니까.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이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루 종일 그 햇볕 밑에서 더위를 견딘 우리와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견주어서 임금을 줍니까? 품삯을 줍니까? Unfair, 불공평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를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거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이 뭘 말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품삯을 주려고 하면 한 데나리오씩 같은 금액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애시당초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어느 정도 잘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더 품삯을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 근데 문제는 결과는 다 똑같은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더 일을 많이 했건 못했건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여러분,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이 주인이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시킨 거에 대한 하나의 선물로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선물입니다. 그들 일한 것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한 것에 따라서 줬다면, 계약에 따라서 주었다면 일찍 들어온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일에 따라 준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일방적인 은혜도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인 거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일한 거에 대해서 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받은 품삯,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그 포도원 안에서 들어가서 일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다른 삶보다 더 많이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한 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했거나 적게 일했거나 나의 노력과 공로로 인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부르신 주권적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의로 된, 성취한, 노력한,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은혜의 결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품삯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일을 많이 했고 적게 상관없이 똑같은 한 데나리오라는, 데나리온이라는 선물을 이 주인으로부터,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하시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구원을 생각하면은 항상 자기들의 공로를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장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게 영어로 보든지 헬라어로 보면 하여야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해하는 공로의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데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갖춰집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그걸 이따가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19장 27절에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이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내가 다 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받겠나이까?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겁니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까? 공로지향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이해하고 주님을 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로,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상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서 이런 공로주의의 공로주의,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공로주의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먼저 돼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일, 공로를 쌓았다고 그렇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나름대로 잘 의로운 삶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중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것을 경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로, 나의 어떤 공로로 이런 거 자기 자신이 한 것을 드러내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먼저 된 사람, 그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결국 나중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됐을까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의 의로 공로로 먼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한심하게 봅니다. 저 이방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한심하게 봤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걸어가면 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 옆에 가면 우리를 개로 본다고 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먼저 된 자,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공로로 구원을 이해한다면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16절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여러분 먼저 된 사람 유대인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온전히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나의 공로의식으로 잘못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적 사고로 공로를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공로는 잘못된 거냐 하면요,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나, 내 중심,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예수 그 심지어는 이제는 그 긍휼과 은혜가 어떤 긍휼입니까? 신약성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주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점입니다. 베스트 익스프레션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십자가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로주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최고 절정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내 자신을 겸손히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존귀케 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들도 또한 그 주님의 열심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